긴 본문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서 9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9장 38절. 오늘 10장이 무슨 얘기 끝에 쭉 이어진 내용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그리고 이제 쭉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 임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임봉했다는 말은 서명했다 그 말이에요. 사인을 했다 그 말이죠. 사인 잘해야 됩니다. 요즘 그 우리 사회에 이 도장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은행에 가도 뭘로 다 대치가 되죠? 이제 사인으로 대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인은 그 서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이 서명하는 일들이 그 왕실에서 있곤 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고대 하나의 그 문화죠. 그래서 서명을 잘해야 돼요. 각자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려면 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 사인은 그 영어가 아니라 한자예요. 저는 그 사인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하면, 대학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한 클래스에서 만난 친한 친구 4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습니다. 나이들도 비슷하고 한 분만 이제 한 서너 살 형님 뻘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날 이런 그 창호지 같은 데다가 아주 글씨를 잘 쓰는 친구예요. 붓글씨로 각자 그 친구들의 캐릭터를 잘 살펴서 이제 사인을 하나씩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사인이 아니었고 홀을 만들어 준다고 아호를 하나씩 지어 온 겁니다. 한 친구는 호가 저 안산에 이제 목회하는 친구인데 은혜 해자에다가 흐를 강자 해강,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는 강물이 되어라, 그런 인물과 같다. 뭐 여러 가지 염원과 또 이미지를 담아서 그 해강 이렇게 지어줬어요. 아호를. 이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 거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한자로 딱 두 글자가 있는데 빛광자에다가 아이 아자를 써줬어요. 보니까 빛의 아이가 되어라, 뭐 이런 아마 소원을 담아서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호가 싫지 않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 사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인을 할 때마다 빛광자에다가 아이 아자를 써서 사인을 이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또 목회를 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고 있었던 교회인데 대개 이제 미국 건물은 은행에 거의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소유권이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다 갚으면 핑크 슬립이라 그래서 사인을 하고 그 권리증을 찾아서 이제 불태우는 그런 조그마한 세리머니가 있어요. 처음에 그 교회 부임을 했더니 이제 교회 모든 명의를 목사님 사인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계좌를 열으셔야 되고 교회 이 담보 대출한 서명을 다 바꿔야 되니까 가서 좀 바꿔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사인을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좀 나오시라고. 나갔더니 이거 당신 사인 맞네요. 내 사인이라고. 이거 차이니스 레로인데, 그러니까 한자인데 미국에서는 이 한자 사인 통하질 않으니까 이거 영어 사인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새로 바꾸라고. 그래서 갑자기 사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집을 피고 거기서 우겼죠. 난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인 쓰겠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사인밖에 쓸 수가 없다. 고집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들어가서 막 의논을 또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은행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자 사인을 허용해 주기로 하고 저는 그냥 미국에서도 이제 한자로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다 이제 은행 카운터를 통해 수표가 나옵니다. 개인 수표. 그걸 체크라 그러죠. 그 수표에다가 액수를 쓰고 사인만 하면 그게 현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불 쓰고 사인하면 그게 이제 만불의 가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인 잘못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망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서명 잘못했다가. 우리 보증 쓸 때 뭐 하죠? 사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인은 자기의 가치만큼이나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임봉을 했다는 말은 자기 존재를 걸고 어디에다가 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서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임봉한 자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하나의 예전 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디에게도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간디는 아시는 대로 영국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조국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식민지 가난한 나라에 유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영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사실상 있었고 또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캠퍼스 안에서도. 교수들에게서도 차별을 당했어요. 유독 이 유학생 식민지 국가 학생인 간디를 싫어하는 교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간디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교수가 식탁을 들고 지나가다가 이 간디가 밥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한마디 했죠. 우리나라는 돼지하고 새가 같이 식사하는 법이 없네. 그러니까 간디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날아가 드리죠. 졸지에 교수는 돼지가 됐죠. 그러니까 교수가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어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항상 시험을 보면 거의 간디는 만점을 받았답니다. 실제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교수가 간디의 시험지를 보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꼴보기 싫은 녀석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게 못된 교수죠. 대부분 교수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좀 인성이 아주 폐압스러운 그 인분 교수 같은 교수가 영국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게 참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그 대학 교수까지 된 분이 그런 인성을 가지고 제자를 그렇게 막대했나 싶은 게 믿어지질 않아요. 막 그런 아류의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거의 만점이에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불렀죠. 이 시험지 말고도 내가 자네는 특별히 언어가 좀 딸리니까 구두로 엑스트라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이것까지 자네는 시험 범주 안에 들어가네 하면서 구두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지혜가 담긴 주머니와 돈이 담긴 주머니가 떨어져 있을 때 자네는 어느 주머니를 줍겠나? 이때 서슴없이 간디는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줍겠습니다. 그러자 혀를 차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이 교수는 쯧쯧쯧 나 같으면 지혜가 담긴 주머니를 주울 텐데 뭐 그거야 사람마다 다 부족한 걸 죽게 되는 거죠. 또 한 방 먹었어요. 또 한 방 먹었어요. 얼마나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채점은 안 하고 멍청이라고 써버렸어요. 영어로. 이 간디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교수님 찾아가서, 선생님, 왜 채점 점수는 없고 교수님 사인만 있네요. 그랬대요. 이 사인을 잘해야 됩니다. 졸지 교수는 멍청이의 돼지의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 혹 졸릴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 서명을 하게 되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8장서부터 워터게이트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사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장장 6시간을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구해서 그 목마른 허기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은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두 번째로 만들어진 열매가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았던 바른 예배의 회복을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단순히 예배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삶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0장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약정서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서부터 27절까지는 혀가 꼬일 정도의 낯선 이름들이 쭉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명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종류의 명단인데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이름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두 인물만 좀 소개를 하겠는데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누구죠? 예, 역시 이 삶의 결단과 헌신의 선봉에 섰던 자도 느헤미야였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와 누굽니까? 시드기야. 자, 앞을 보실까요? 느헤미야와 and라는 접속사가 여기 히브리 말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근데 이 접속사가 붙어있는 인물은 두 인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쭉 그냥 명단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몇 절만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여기에 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자, 앞을 잠깐 이제 보십시다. 아유, 없어요. 그냥 절 보세요. 제가 다 찾아보고 왔어요. 없어요. 사실상 이 삶의 헌신과 결단에 가장 앞서 리더 그룹을 형성했던 두 인물이 시드기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와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리더 그룹으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냐? 나머지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 1절서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3절까지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가 모든 백성들의 부령들입니다. 지도자 그룹이 이 서명한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그 YS 서거로 장례위원 2,222명의 명단이 쭉 발표됐죠. 그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은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뭐 영예도 될 수 있고 뭐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역사적인 또 사료가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런 명단이 잘못 올랐다가 구설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강도사 고시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고시입니다.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이 고시 자체에 좀 부정과 비리가 있어서 어쩌다가 떠밀려 주동이 돼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랑 시험 거부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의를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사택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시험 전부 보이콧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강도사 고시를 세 번 만에 봤습니다. 세 번 만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최하는 이게 교단 입장에서 말하자면 1차 시험 때 시험을 본 자들, 시험에 동의한 자들 명단을 기독신문에다 실었어요. 근데 거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항의를 했습니다. 난 시험 분명 보이콧도 했고 시험 거부 운동을 한 사람인데 왜 내 명단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 해가지고 정정 보도가 나가고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바탕은 중간에 제가 간첩이 될 뻔했어요. 사실 같이 이 일을 꾸몄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기독신문에다가 뭐 성명서가 나가고 정정이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려지느냐는 자기의 명예와 또 그 일의 목적성과 가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27절까지 이 쭉 명단에 이름이 들었다면 그 명단은 영광스러운 명단일까요? 부끄러운 명단일까요? 매우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향후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자기 전 존재를 건 사인을 여기다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 가치로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많이 떠밀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을 일으키는 기로에 서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지금은 당장 불이익이 될지라도 이것이 옳은 가치라면 이런 여러 가지 검증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명단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명단이에요. 이 지도자들의 명단이 여기에 빼곡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역사적 가치로 남아져 있죠. 요즘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일제의 강점기 시기에 그 일제와 맞물려서 한때를 잘 살았던 그 부역했던 명단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명단에 들어간 후손들은 지금도 사실 양심의 아픔을 겪고 또 부끄러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봉한 자의 명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제 계시록 공부 저 말미 끝에쯤 보면 생명책 명부에 기록된 명단이 있습니다. 임봉한 명단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 명단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그 생명책 명단에 기록되어지고 올려지는 그 제단에 드려지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명단이에요. 제사장, 레위, 백성의 두령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자기 전제를 걸고 서명을 하면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제 그 내용으로 오늘 28절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28절을 볼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도자 그룹이 삶의 결단과 헌신을 건 서명에 기록을 하고 임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남은 백성들이 다 동일한 가치와 방향으로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30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것은 이 백성들이 서명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언했던 삶의 결단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민족의 혈통적 전통을 지켜나가겠다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스라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을 순결히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문화와 그 백성들이 섬기는 무엇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 된다고요. 종교. 그들이 섬기던 우상 종교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궁궐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신앙은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 민족이 무너지고 국가가 정체성이 흔들려버리는 중요한 결과가 되고 결국은 그 이후에 나라는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혈통주의나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순결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이제 경우들이 발생해요. 어쩌다 참 뒤늦게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전혀 신앙에 동의가 안 되는 형제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예? 현실에 많이 사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개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들에게 이제 주로 하는 이제 타령이겠죠? 결혼해서 교회 데리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이 있어요. 분명. 그런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몇 프로나 될까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훨씬 퍼센트스가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필과 결혼을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타락시키는 퍼센티지가 80%가 넘어요. 안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지도하는 부모나 또 우리 목회자의 목양적 차원에서 어떤 가치로 지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결국 보편적 가치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어렵고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가능하면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옆에 가까이서 아름아름 평소에는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이던 형제가 어느 날 확 눈이 열어져서 멋지게 다가오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하죠. 사건. 네? 정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꼬질꼬질하고 제가 무슨 사람 꾸실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던 형제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백마를 탄 기사의 모습으로 환생할 때가 있어요. 환생할 때가.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내에 연애를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권장합니다. 권장합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남자가 다니는 교회로 다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떠나지 않아도 되고 자매 친구가 다 내가 아는 자매들이고 또 형제의 친구들이 또 내가 다 아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교제의 범위도 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아 여러 가지로 네. 부담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에스더의 심정처럼 뭐 혼자 살게 하라면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대한 절교는 그것은 신앙적 결단이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는가 3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걸린 통혼에 관한 문제였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였고 두 번째 이들이 삶을 고치겠다는 결단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이 안식일 문제는 왜 중요할까요? 이 문제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날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날에 담아져 있는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날을 제정했고 하나님이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이 안식일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이 갖는 선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천지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라는 차원에서 다음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 담긴 의미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고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노동을 내려놓게 만들므로써 천명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 안식일 날을 왜 어기고 왜 깨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발 속에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고발되어 있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안 쉬면 그날도 땀을 흘려 밭을 갈고 땅을 경작을 하면 뭐가 더 얻어질 것 같으니까 수확물이 더 거두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철저한 누구에 대한 불신앙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그 안식일을 깨는 신앙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족하지 못하다는 불신앙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였어요. 척도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안식일 날에도 농사를 짓고 종두를 부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들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더 얻고자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깨는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아주 쉬게 만들기 위해서 민족을 통째로 뽑아가서 다른 나라로 옮겨버려요.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럼 자연히 이 고토는 이스라엘 땅은 농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하는 사람이 없죠.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자연히 안식을 하게 돼요. 게다가 땅을 친구로 생업을 이어가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도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계속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내면 땅이 나중에 척박해지고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6년 경작을 하고 7년째 쉬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사이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육체의 DNA도 마찬가지예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그 일이 오히려 능률이 오릅니다.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계속 도끼로 나무를 팹니다. 나무를 찍어서 패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일정 기간 나무를 팼다가 또 쉬었다가 또 일정 기간 나무를 팼다가 또 쉬었다가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팼을 것 같아요? 쉬어가면서 나무를 팬 사람이 더 훨씬 능률적으로 나무를 많이 팹니다. 쉬는 동안 날도 갈고 육체도 쉼을 주고 이 사람은 쉼 없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목나무가 푹 꼬꾸라지듯이 쓰러지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 낮밤이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40대 급사하는 사망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위 아니에요. 그 OECD는 왜 가입을 해가지고 맨날 그 안 좋은 것만 1등 하는지 몰라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뭐 안 좋은 것만 전부 거기서 1등해요. 그거 탈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들이 서명을 해서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이제 삶을 고치겠고 살겠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건물은 말 그대로 장소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사실상 얼마나 등한시했는가 하면 성전의 문짝이 무너져 있고 곳곳에 먼지가 가득이 쌓여 있고 곳곳이 무너져 있을 정도로 이들의 예배는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멈추니까 성전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헐고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단순히 건물을 잘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꺼려했으니까 자연히 예물을 드리지 않았죠.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성전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성전은 텅 비어버리고 잡초가 우거지고 오늘날 유럽교회 같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보이는 건물인 성전을 관리하겠다는 고백을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열심히 부지런히 살겠습니다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고백과 결단이 이들에게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39절 다 같이 이제 전체가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언제나 삶에 허락한 은혜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처음의 결단이 뭐예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순결히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삶의 결단에 서명한 대로 이들은 그렇게 이제 참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8장서부터 이어온 이 부흥의 중요한 몇 가지 원칙과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뭘 낭독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의 낭독은 뭐로 회집이 되었습니까? 24일 만에 예배로 회집이 되었어요. 그들이 드디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결단이 이렇게 꽃피우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에 기초한 균형 있는 참된 부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기도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기도하면서 혼자 너무 힘들고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에 서슴없이 올라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께 해주실 겁니다. 또 여러가지 제목들이 있겠죠. 적어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들은 준비해 주시고 동시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에 복잡한 생각, 어지러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임재가 없는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 성령님, 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
기도합시다. 먼저 개인적인 공적인 기도를 하기 전 내 안에 주홍처럼 붉은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먼저 토해내십시다.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처럼 우리를 맑게 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줄 것이요, 우리를 안아줄 것이요, 우리를 받아줄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이 밤에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죄에 대한 고백과 통에 잡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